시편 119편 찬송을 하겠습니다.
순결하며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자는 거룩하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으리. 주의 법도 마음에 두고 지킨 복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리. 이런 길을 걷는 자가 행악치 않으면 주심실의 법 따르라 주 명령함이라. 나의 길을 하사 주 법을 지키면 주의 법을 존중하여 부끄럼 없으리. 정직한 맘 가지고서 주 찬양 드림은 순수하신 의로움을 배웠을 때에라. 나의 뜻을 정하고서 주 법을 지키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리.
우리 65페이지에 있는 시편 124편 찬송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진정 말하라. 여호와 우리 붙들지 않고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잔혹한 저들 우릴 치고서 우리를 삼키려고 했을 때 분명히 저들 우리 모두를 급하게 삼켜 버리려 하고 맹렬한 분노 우릴 향하여 모든 것 삼킨 홍수물처럼 우리의 영혼 멸했을 것을. 날뛰는 신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영혼 덮으려 할 때 여호와 우리 지켜주시 주셔서 전악한 저들 위에 씹혀서 산채로 짓기우지 않았네. 사냥 끝 얼물 벗어남같이 새처럼 자유 얻게 되어서 벗어났으니 우리를 돕는 크신 그 이름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우리 52페이지 52페이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정직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욕을 내려 주소서. 내게도 복을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부르심을 주소서. 내게도 부르심을 주소서. 오랫동안 죄에 잠겨 주님 근심 캐했네. 세상 따라 살아가 하여 주소서. 내게도 용서함을 주소서. 내게도 용서함을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를 변해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내려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어두움에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비천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염치만 그늘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붙들어 메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또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악의 역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한 건물이 되며 한 몸이 되어서 참으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과 수고하게 하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다같이 한마음으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결례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여금선이 행하면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길 활기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새 하늘 보인다 끝 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지하시며 자비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티끌보다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함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모든 절차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 감사함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곳에 당신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함께 모여 형제자매를 애를 나누면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놀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금방의 주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봐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이것이 우리 율법적 의미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주의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 육신의 삶이 어려움을 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각자 필요한 모든 일들 또한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의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한 지혜임을 깨달아 또한 저희들이 또 복음에 참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이성규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수리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 사탄이 급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 적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쌓여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을 가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위하여 두 천사를 그 성에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은약의 자손으로 기르시기 위하여 그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롯이나 그의 아내나 그의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 각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삶의 행실을 직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은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가정하고 지금의 현재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이 사실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그 복락을 위하여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낮 뜨거운 때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 성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면하여서 그 성의 멸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조카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롯의 영접을 받고 저녁을 거기에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소돔 사람들이 물론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몰려와서 이 롯의 집에서 이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낮에 두 천사가 저녁때쯤에 날이 밝을 때에 그 성에 들어온 것을 보았고 그리고 롯이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동성애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 성적인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절을 보면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한두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 성의 모든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 남자들이 자신들의 성에 들어온 이 두 나그네를 향하여 가하고 있는 이 위협과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이 동성애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서구사회에 이런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항상 강변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언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이렇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어디서 주워듣고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그 욕심과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금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2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이와 같은 일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치는 죄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회의 악으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죽여서 그 사회의 악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들은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만연했던 이 동성애의 죄 그것은 꼭 고대 시대 가나안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1세기의 로마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죄들은 만연했는데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욕심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 그들의 윤리, 도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대적하고 거역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실 때에 그들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와 같은 동성애적인 죄를 짓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타고난 본성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정한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하나님의 유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당한 보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에이즈라든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이와 같은 질병들이 이런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들은 경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가정한 일들이 소돔에서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성에서 이 낯선 이방인들이 그 성에 머무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당할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나그네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을 보고 즉시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밤에 이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밤에 밤을 세우리라 말할 때에 이 천사들은 거기에서 소돔 사람들이 행할 그 죄악된 행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심판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그러나 롯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롯은 이 나그네들이 그 성에 들어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할 이 악랄한 범죄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태도는 그 성의 성적인 부도덕과 강포함이 나그네를 향하여 가하는 이 폭력적인 약탈 행위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돔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가서 확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원성이 하나님에게 도달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죄악의 극단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소돔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성의 사람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익숙하고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 어두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멸망받을 상태에 있었으나 그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의 비참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자신들의 그 악행을 악행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같은 악행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익숙한 사람들의 비참함이며 그들의 영혼의 위태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몸과 온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행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유황으로 태움당하고 멸망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도 그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죄를 인식하게 해주시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그 어두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죄에 익숙한 우리의 그 불의함에 대하여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영혼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돔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와 어둠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특별히 소돔은 그들의 악행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소돔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깊은 죄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육신적인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사는 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무지하고 본능을 따라 살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자기를 방임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심한 나라들을 보면 대개 다 선진국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규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즉 소돔 사람들처럼 이런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는 언제나 이 성적인 타락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제3세계에 있는 몽골이나 아니면 저기 베트남이나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서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회의 성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과 극한이 훨씬 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을 때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덕적인 타락이 심한 곳에는 부유하고 근심이 없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유가 많이 주어진 사회일수록 이런 성적인 타락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영향력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체면, 일종의 교양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사회 질서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즐겁게 할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놀랍게도 이 지식이 있고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내면의 삶은 훨씬 더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부유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말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의 이면에는 언제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숨겨진 삶에는 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소돔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고 부유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그 정신까지 배우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 같은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장년이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풍요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돔의 부요함 가운데 타락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돔이 이렇게 악한 사회가 된 것은 그들 안에 바른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성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19장 1절 보면은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성의 장로들, 즉 리더들입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소돔이 어떻게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성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이 소돔 성이 전쟁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롯이 그 성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롯 한 사람이 그 성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영적인 미약한 가운데서 그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가 6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 즉 한 가정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가정, 한 공동체가 거기에 건전하게 서 있으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회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롯이 그 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전한 공동체로서의 가정, 교회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만 그러나 겨우 자신의 믿음만 유지할 뿐이었지 이 롯의 아내도 경건하지 못하였고 두 딸도 경건하지 못하였고 그가 사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두 남자들도 경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돔 성에는 그 성에 참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성은 죄에 노예된 인간의 본성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폭주를 멈출 수 없었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천사들을 향해서도 성적인 방탕과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법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점점 더 죄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가치관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각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 책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왜 시시하고 답답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된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삶이 시시하게 보이고 그리고 자꾸 마음 가운데 죄악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겠고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인생의 길, 올바른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없는 사람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조금도 깨어있지 못해서 이곳에 앉아있기만 하면 졸리고 들려오는 말씀은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 번도 간절한 마음으로 흥분되거나 깨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있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우리가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이 불만족한 상태,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악행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 이 롯의 지체하는 신앙의 위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롯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행동은 그가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존귀한 자들로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는 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비록 부족했지만 의로운 신령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롯에 대해서 말해줄 때에 그 이상의 롯의 긍정적인 모습을 말해주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롯과 그의 모습과 그의 가정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롯의 아내와 두 딸과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에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롯의 이 신앙은 지체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그가 소돔성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롯을 무시하고 그의 사위될 자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말하면서 롯을 밀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하신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떠나자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롯의 신앙이 그 성에서 참으로 무익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롯이 왜 그 성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주위에는 이렇게 그의 말을 듣는 사람, 그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 그의 권면을 듣고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롯은 이런 지체하는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가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여정을 보면 이 롯은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할 수 없어서 롯을 데리고 가서 그 산 위에서 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3장 말씀을 보면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비록 롯에게 선택하라고 말했지만 롯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습니까? 좌나 우나 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는 삼촌과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좋은 선택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세상의 이익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롯의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4장에 가면 시날 왕이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해서 침략해서 그 성의 사람들과 재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롯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롯과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롯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음 선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에 거하면서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소돔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거하는 것이 영적으로 위태로운 것임을 알면서도 그의 세속적인 마음은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그 성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흔들리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가 20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을 멸하실 것을 말하고 그의 아내와 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합니까? 그의 모든 소유가 그 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만 그 성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하는 롯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매주 드리는 말씀 속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경고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마음의 번민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곧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이한 체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지식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권고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려도 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 만난다든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담감을 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영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선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기꺼이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닥칠 것은 뻔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소돔이 아니라 자기 삼촌과 함께 이전처럼 메마른 광야에서 소와 양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의 앞에 전개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롯처럼 그 소돔과 같이 물이 넉넉한 곳에 살면 편안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타협만 한다면 그 가나안에 있는 어떤 부족과 합쳐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적인 삶은 무기력해졌고 타락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선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삼촌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록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선한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매료되어서 그의 마음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길로 이끌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마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무리 달콤한 말들, 좋게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선택의 순간에 가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이런 생각은 기만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그와 같은 말들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 결단이 분명해야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하였습니다. 롯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선택의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롯이 이와 같은 지치 않은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곤경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성에 살면서 그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 소돔 성에 부유하지만 악한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이 죄악된 도시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은 자신의 삶에서 죄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운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하는 순간에도 지체하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네가 서 있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참 우리가 그것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해야 할 그때에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개 없는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으며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 얻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이 참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지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동일한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신실하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소돔의 악함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롯에 지체하는 신앙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일생이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은혜의 영광의 찬송 52페이지 주여 복을 주시기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시고 부르심을 주소서. 오랫동안 죄에 잠겨 주님 근심케했네. 세상 따라가던 나 용서하여 주소서. 내게도 용서함을 주소서. 내게도 용서함을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영혼을 보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체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시고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찬송하시면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중에 있는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는 줌으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고 또 줌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같이 수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태우 자매가 어제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시험을 잘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고 독서 모임과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캠퍼스 복음교실과 경건 독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 8월 달에 있는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